로마서 11장 28절부터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이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에게로만 끌어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우리의 모든 마음들이 하나님께 있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의 어떠함을 이 시간도 깊이 깨달아서 오직 모든 것을 모든 소망을 우리 그 주님께 둘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4장 그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 이런 뜻의 말이거든요. 뭔가 좀 이상한 말이죠.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해 버린다면은 복음을 순종치 않는 사람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지는 안 봐도 뿐이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그 말입니다. 그 보통 교인들이 가지는 선입관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교회를 안 다닌 사람들이나 또는 혹은 그 불교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그 무당 같은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멸절하신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뭔가 지금 그 사랑 때문에 제외되어 있다. 이러한 그 선입관들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자연히 하나님의 심판에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못된 사람들, 우상 섬기고 뭐 점치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심판 속에 들어있는 것이지 교회는 그 심판에서 뭔가 좀 구원임이 됐다. 이렇게 자꾸 심판에서 교회를 제외시키려는 그런 그 생각들을 가지는 겁니다. 우리가 얼른 생각해도 하나님이 교회를 심판한다. 이건 뭔가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일로 여겨지거든요. 마치 사람이 그 자기 집을 소중히 아끼고 사랑을 하는데 그런 자기 집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 불태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의 집을 스스로 심판하시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 대개 그 보편적으로 가진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은 교회를 앞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호하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전서 4장 그 17절에서의 그 말씀대로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한다 이렇게 나오는 그건 어째 어떤 말이냐 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신다 이런 생각을 섣불리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고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고 기도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니까 무조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좀 곤란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교회를 갖다가 좋게 좋기만 보려고 하죠. 우리 교회만큼 진실된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만큼 믿음 있는 교회도 없고 우리 교회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도 없다 이런 생각들을 자꾸 포기하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런 생각 속에 있는데 만약에 목사가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했을 때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쁘게 들리겠냐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 보고 은속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게 뭔가 좀 기분 나쁜, 기분이 상하는 그런 말로 들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은속계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그 고생을 하고 쓰고 있던 그런 분이라면 뭔가 더 기분 나쁜 그런 모습도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은속교회가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왜 은속교회가 교회가 아니냐? 이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은석교회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그 말의 뜻이 뭔가,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이걸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그것도 오랫동안 이 교회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 피와 땀이 지금 들어있는 그러한 교회인데 이런 교회를 어떻게 교회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뭐 이런 생각에서 아 기분 나쁘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다 이건 하나만 가지고 다른 것은 그냥 생각하지 않으려고 해버려요. 무조건 나를 기분 상하게 한 그런 말이니까 나는 그 말을 거부하겠다는 또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많은 사람 태우고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죠. 제가 그 제 말에 대해서 자꾸 싫어하는 그런 여러 목사님들이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내가 말하는 게 틀렸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를 성경을 통해 제발 좀 말을 해달라 이런 부탁을 제가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틀렸다는 그 말이 기분 나쁜 게 아니니까 틀렸으면은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그걸 성경을 통해서 제발 좀 말을 해달라고 제가 부탁으로 사정을 하죠. 그런데 어디가 내 말이 어디가 어떻게 틀렸다 이건 이런 방법 말하지 않고 무조건 틀렸다 다 그렇게 나옵니다. 무조건 틀렸다는 것이죠. 그게 저를 참 답답하게 만들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지금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제가 다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니 기분 나쁘다는 것이죠. 기분 나빠서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항상 어떤 말에 대해서 내 기분을 가지고 대하지를 마시라는 거예요. 언제나 왜 틀렸고 어떻게 틀렸느냐 이것을 성경을 통해 찾아가고 확인하고 드러나는 이런 게 되어야지 당신이 한 말은 내 기분 나한테 기분 나쁜 그런 말이니까 나는 그걸 거부하겠다 무조건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가 아니다 이런 말 때문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제가 지금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아니면 그냥 담담합니까?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 여러분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러니까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은 나와는 상관이 없고 제 다른 사람들 그들하고 상관이 있는 말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은속교회라고 말하는 것은 누구누구를 갈라서는 말이 아니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다 포함해가지고 하는 말입니다. 물론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은속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분이라 해가지고 이것도 은속교회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 이것도 곤란해요. 지금 여기 나와 앉아있으면 어쨌든 지금은 은속교회 교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같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죠. 그 말을 제가 여러분께 드린 거예요. 그 이 말이 기분 나쁘지 않냐는 것입니다. 뭔가 좀 기분 상한 그런 말이 아니냐는 거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미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뭔가 이런 점을 좀 생각할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나는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줄 때에 제 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게 될 거라 그 말입니다. 난 맨날 생각해도 요거를 대적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그 말은 나하고는 뭔가 좀 안 맞는 말 같습니다. 이런 생각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교회가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고 우리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라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 그리고 아 맞구나 내가 바로 여호와를 대적하는 원수였구나 이걸 여러분이 좀 찾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내려져야 돼요. 28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이 금방 쉽게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차근차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잘 듣기 바랍니다. 참 중요한 말인데 그 11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어떤 말을 하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가 없다 그런 말을 그 바울이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했는데 이스라엘이 복음을 듣고 순종한 게 아니었어요. 복음을 순종치 않고 전하는 말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렀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복음 전하는 것을 순종치 않고 아무도 안 믿었다 그렇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왜? 나도 이스라엘이다.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구원을 얻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복음에 순종치 않다 해가지고 다 버렸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면서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이 택한 자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택한 자를 남겨놨다. 그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였다. 이걸 지금 바울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에 순종치 아니했고 복음을 전파하는 바를 믿지 아니했던 그걸 보면은 그들이 다 버림받아도 마땅한데 하나님의 그 택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 남은 자가 사랑을 입었고 궁휼을 입은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었고 그 말이 바로 28절에 그대로 들어있는 그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하고 28절을 보면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해가 잘 됩니다. 그 28절에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복음으로 하면 이 말은 복음에 관련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면 이런 뜻입니다. 복음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 다시 말해서 복음에 비춰 가지고 이스라엘을 생각을 해 본다면은 이스라엘을 볼 것 없이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라는 건 이 세상에 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의를 이 땅에 보내가지고 그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 이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기쁜 소식이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겠습니까? 네가 의가 있단 사람입니까? 의가 없단 사람입니까? 의가 없단 사람이에요. 자신에게 의가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 바로 복음이 전하는 바를 믿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게 의로운 행동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낸 진짜 의로우신 분 그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갖다가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의가 없으면 알기 때문에 내가 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보낸 그 의로운 분을 의지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의 행동이 나를 구원한다 이걸 바로 믿는 사람이 복음이 전파하는 바를 받아들이고 믿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복음과 관련해 가지고 이스라엘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을 고집 부는 게 뭡니까? 자기들 행위가 옳다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 제사 드리고 제물 바치고 계명 지키는 그것들이 바로 하나님 보기에 몽땅 옳은 것이다. 이방인처럼 계명도 모르고 제멋대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원수다 이런 생각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역시 뭐냐면은 교회 안에 착실히 예배해 드리는 이런 우리들은 하나님 편이고 저 밖에서 하나님도 안 믿고 갑방에 절하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 원수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원수였다 생각하는 이방인들을 구원해버린단 말입니다. 계명을 지킨 적도 없고 제사를 드린 적도 없고 제물을 바친 적도 없는 그런 이방인들을 갖다가 이 의로우신 예수님을 믿게 해서 구원받는 그런 일을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행위를 고집부렸던 이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었다. 그게 바로 원수된 모습이었다. 이게 드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구원의 소식과 관련해서 이스라엘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원수더라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과연 누구를 원수 생각하는가 이게 바로 드러나잖아요. 바로 누가 원수입니까? 인간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사라지지 않고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행위가 없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지금 행동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행동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데 분명히 행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행위가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 발로 예비당을 찾아 나와서 예비를 드리고 있지만은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비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예배했다는 행위가 남습니까? 안 남아요.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행위가 남겨있지 우리 행위는 남게 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행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위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희인자들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그게 뭡니까? 행위 자체가 몽땅 하나님 것으로 밀어버리니까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잘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바로 교회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제가 지금 말한 교회를 잘 구분해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자기 행위가 없는 그런 교회는 내 행위가 없고 행위가 없으니까 누가 잘했나 못했나 이렇게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는 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교회로 모여가 있을 게 뭐가 있습니까? 그저 의로 오셔가지고 죄인 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감사하는 이것만 고스란히 남을 뿐이란 말이죠. 그것만. 왜? 네 행위를 도대체 잘하고 네 설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이것만 할 게 많다는 것은 그만큼 내 행위를 주장하는 게 많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할 게 많으니까는 주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게 할 겨를이 없는 거예요. 그만. 그저 성경 많이 보는 거 이것도 의고 기도 많이 하는 이것도 의고 성경 손으로 쓰는 거 이것도 의고 어디 뭐 봉사하고 하는 거 이것도 의고 몽땅 의가 되니까 그런 의로운 행위를 실천하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진짜 교회가 모여서 해야 돼. 주님께 감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기뻐합시다. 이게 그만 없다고 말입니다. 그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가지고 교회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교회라는 것은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자고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라는 거죠. 근데 만약 교회에서 인간의 행위가 강조되고 성경 많이 보는 게 의로 강조가 돼버리고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의로운 행위가 돼버리고 주님을 위한 충성이라 이렇게 강조가 돼버린다면은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죠. 왜? 인간의 행위가 남아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원수고 어떤 교회가 원수가 아닌가 이걸 구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은서교회는 하나의 원수가 아니고 다른 교회는 원수다 이런 구분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여호와의 원수냐 물을 필요 없이 구분할 필요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 원수라 그 말입니다. 몽땅 다 교회라고 모인 모든 게 하나의 원수예요. 이 세상에서 과연 누가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이라면은 다 자기 행위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기도 하고 보람을 느끼기도 해요.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 이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서 자기 행동에 의를 둔단 말입니다. 남들 보기에 선한 일을 하면 그걸 내 행동으로 여기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뿌듯한 그런 마음을 가져요. 야, 네가 이런 행동을 하다니 나도 많이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뭔가 달라진 자기 모습 보고 흐뭇해한단 말이죠. 사람이 자기 행동을 잊어버린 경우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구조할 때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사람이 없어요. 왜? 똑같은 내 몸이니까. 내 몸인데 내 오른손이 한 걸 왼손이 모른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인간도 자기 행위에 의를 두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도 자기 행위에 대해서 남들이 몰라주고 무시해버리면 뭔가 서운한 마음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이 보내신 한 의만 있고 그분의 행위만 바라보면서 자기 행위에 마음을 두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이 땅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닌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원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간판 내걸고 왔는데 그 교회가 하나님 원수인 건 당연한 것이거든요.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기분 나빠하고 화를 낸단 말입니다. 교회 목사들은 그런 말에 이단 취급해버려요. 왜? 하나님 교회를 부정한다고 이단 취급해버리죠. 하지만 저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부정한다는 건 이단이죠. 제가 하나님의 원수라고 말하는 그 교회는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 뜻을 이루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원수고, 이 땅에 인간이 세운 모든 교회가 바로 원수의 모습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제가 자꾸 지금 하나님 원수 원수 말하니까 마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취급받는 것 같아가지고 기분이 뭐 상할지 모르겠는데, 또 다시 말씀드릴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의 원수입니다. 기분 상해라고 한 말이 아니라 우리 실제가 바로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 실제가 원수라 그 말입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 원수가 아니요 이렇게 고집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생각하는 거, 그게 문제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진짜 완벽하게 예수님처럼 말씀이나 순종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라 이런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원수라는 말이 기분이 상하거든요. 근데 나는 문제가 없다 그 생각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원수가 아니라는 그 생각이 바로 원수의 생각이에요. 다시 이스라엘 예를 들어봅시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원수라 생각을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그들은 자기들만큼은 예수를 잘 섬기고 말씀에 순종한다, 나만큼 주님께 섬기는 그런 사람도 없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여호와의 원수라고 하니까 그 기분 상하잖아요. 어느 날 교회가 똑같은 모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원수가 아니라는 생각, 나는 여호와의 편이라 생각하는 그 자체가 바로 원수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 은속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다, 뭐 은속교회만 아니라 인간이 세운 거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원수다, 이 말이 좀 이해가 되셔야 하는데 이해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음에 관련해 보니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복음에 관련해 보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원수라면은 구원은 물건한 게 아닙니까? 그게 아니죠. 28절 뒤에 뭐라고 하냐면은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하죠. 택하심으로 하면 복음의 관련지에 생각하면 원수인데 택하심을 생각하면은 사랑을 입은 자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원수라면은 버림받을 때 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그 어떤 복도 사랑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원수 아닙니까? 우리가 바로 그랬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원수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는 것이죠. 원수인데 근데 지금 사랑을 받았단 말입니다. 원수인데 어떻게 사랑받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조상들을 인해 사랑을 입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하나님께 충성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해가지고 그 공덕으로서 후손이 덕을 본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고 이삭에게 했고 야곱에게 했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써 원수된 자가 사랑을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택한 자죠. 이스라엘 몽땅이 아니고. 그래서 교회라는 게 뭡니까? 교회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모였다, 간판 내걸었다, 이게 교회로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걸 교회로 인정할 거예요. 간판 있고 예비당 있고 목사님 교회다 이렇게 하겠지만 하나님이 말한 교회는 전적 다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간판 내건 걸 교회라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의로우신 행동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 이걸 알고 예수님의 은혜만 감사하기 위해서 모이는 그 모임만 가리켜서 골라내가지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한다 그 말이죠. 왜? 그 모임만 예수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에는 은석교회라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생각을 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발전 성장 이런 거에 관심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관심을 둬야 한다면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은혜를 앞세우고 모이고 있는가? 여기만 관심을 둬야 돼요. 그게 교회죠. 교회가 인간의 행위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복음과 전면을 싸우는 것입니다. 복음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에서 여호와를 적대를 하죠. 복음을 적대를 한단 말입니다.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를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아셔야 됩니다. 교회가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군요. 이런 고백에 출발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택하심 때문에, 원수이기 때문에 버림받아 마땅한,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또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의 그 신실함 때문에 사랑을 입었다, 구원을 입은 자가 되었다, 여기에 감사하는 게 바로 진짜 교회의 모습이죠. 근데 우리들은 자꾸 무조건 나는 여호와의 편에 있다는 생각을 버리지를 못해요. 제가 아까 묵상기도 하며 읽었던 성경구절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71편 한번 찾아보십시오. 시편 71편 13절 보면은,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리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뭐 이런 그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내 원수를 쳐달라 보배해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그 13절 그 말도 그런 부류의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말을 딱 읽을 때 어떤 마음 생각을 딱 가집니까? 일단 나를 갖다가 다윗 자리에 세워버린다 그 말, 나를 다윗 자리에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내 기도가 됐고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고 나를 모해하고 나를 욕하려는 그런 자에게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이런 기도하면서 아무개 집사 욕됐지 두고 봐라, 이런 생각이 튀어나오지 않냐 그 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내가 원수된 자를 자임을 모르는 사람들의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이 원수를 쳐달라 보배 나올 때 다윗 자리에 다윗을 누구에 세워야 하냐면, 다윗을 예수님의 자리에 세워놓고 일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다윗은 장차올 주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주의 자리에 세울 때에 이 기도가 누구의 기도가 됩니까? 장차 주님의 기도가 되는 것이죠. 결국에 주님을 대적하는 대로 수치와 멸망 당케 해달라 그 말이 뭡니까? 주님을 대적하는 누굽니까? 바로 나죠. 나. 그러니까 시편 71편 13절에서 나오는 주 내 영을 대적하는 자, 그게 우리고, 그런 우리가 바로 수치와 멸망을 당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 우리가 사랑을 입었죠. 은혜를 입었죠. 구원을 얻는 자가 되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들의 행위로 는 원수인데, 그 원수된 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택하심, 택하신 자를 구원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사랑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하겠습니까? 죄가 들어가는 것을 뭐라 넘친다겠어요? 은혜가 더욱 넘친다 했지 않습니까? 반대로 하면 뭐라 합니까? 죄가 없는 것에 뭐가 없습니까? 은혜가 없어요. 사랑이 없다 그 말입니다. 원수인데도 구원을 입었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경건의 옷을 입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한 모습 보일까? 예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경건하게 보일까? 여기에 관심을 두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경건하게 보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미 경건하게 해보겠다, 이거 자체가 뭡니까? 그게 바로 원수된 생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원수가 맨날 든든하게 해봐야 경건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네가 기도를 어떻게 하면 하나님 더 잘 들어줄까? 이러한 생각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원수된 생각이지.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경건하고 깨끗한 자로 나오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잘못 생각이죠. 우리는 원수예요. 여호와를 대적한 자죠. 원수가 아무리 해봐야 원수일 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 우리가 여호와의 택하심 때문에 구원을 얻었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것이 여러분을 갖다가 가르쳐야 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거 불 딱 불러놓고 보니까는 이놈의 불러온 신자가 아주 못됐다 해가지고 너한테 부르면 지수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러냈는데 순종을 안 했다 해가지고 그 부름을 취소해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애당초 순종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하죠. 또 순종하라 가르치죠. 거기에 또 잘못된 그 말이 31호부터 알죠. 31호 보면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모든 사람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하나님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뒀다 이렇게 말해요. 왜? 순종치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두심으로써 나는 순종치 못한 자였는데 살아갈 일이 없구나. 그래야 주님의 긍휼을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게 뭡니까? 내가 순종해가지고 내 힘으로 긍휼을 받아내겠다는 이런 시도거든요. 이스라엘이 제사를 드림으로 순종을 했다 생각했습니다. 근데 온전한 제사가 뭡니까? 온전한 제사가. 온전한 제사는 예수님이 흠 없는 자기를 제물로 바치는 이것밖에 없어요. 히브리서에서 그걸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제사에 순종하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제사 드린 걸 가지고 순종했다 이렇게 얘기거든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비를 드려가지고 나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것이죠. 아닙니다. 순종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순종하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순종하자는 게 아니고 이것을 아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순종치 않으면 가두었다는 건 어차피 순종 안 할 사람들이니까 네 멋대로 살아라 이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순종을 하고 안 하고 행위와 아무런 상관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신자입니까? 나는 순종할 때 순종한 게 아무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의 원수밖에 되지 않는데 주님이 순종하신 그 의 때문에 내가 긍휼을 입었습니다. 이걸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라 그 말입니다. 31절 3절 바로 그걸 말하잖아요. 순종치 아니함 가운데에서 긍휼을 아는 것이죠. 그런 신자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고 그 사랑을 가지고 모이는 걸 하나님이 교회라 이렇게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깨달을 것은 내가 결코 옳은 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원수였구나. 그런 원수된 내가 구원을 얻었다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주의 사랑이었던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은 내 행위와 아무 상관 일방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은 노래하고 그 사람은 감사할 때요. 그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신자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의로 보내신 주님만 의지하고 그 주님의 순종만 바라보고 살아가들 우리들이 자꾸 우리 행위를 바라보면 생일